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 모든 교회가 든든히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당대 세계 복음화의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의 긍휼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한다음을 더하시며 한 해 동안 우리가 허락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는 그냥 뭐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큰 사건,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개랄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재밌는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따분한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막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고 막 액티브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의 진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냥 꼼꼼히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떤 건 좀 비약 없이 이렇게 비약 없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이렇게 서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들에게 몇 개 공동체가 로마 내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회람용으로 주셨던 서신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신서니까 편지를 만약에 뭐 많은 추억이 있으면 막 야 옛날에 뭐 그랬지 않냐 막 기억나냐 그 겨울가 놀러 갔을 때 그런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지만 많은 또 지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과거에서 어떤 추억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너희 상태의 그 현재 모습을 어떻게 타파하고 나갈 수 있을지 또 그들의 어떤 무너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왜 복음을 다시 바울이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싸움이 컸어요. 우리가 아, 싸웠나 보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막 큰,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컸죠. 또 그 교회가 20몇 년 동안 있던 이미 존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준 바가 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 있다가 글라우디 상대 때 쫓겨났잖아요. 원래 교회 다니다가 고린도 온 거야? 그렇게 묻기도 한 거죠. 원래 그리스도를 로마에서 믿고 있다가 고린도 왔다가 바울을 만났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은 고린도 왔다가 예수를 믿고 또 로마에 가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난 선민이다 이런 거 있는 거죠. 선민이다.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속에 나는 이북의 후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 서울 태생이거든요. 한 번도 북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주설 집사하고 그때 청년이었죠. 주설이하고 호연 집사인가 호연인가요? 그때 중국에 이렇게 사역하러 가서 세 명이 이렇게 사역하러 갔었어요. 몇 번 갔었는데, 그 세 명에서 호연 집사하고, 그때는 호연이죠. 학생이었으니까. 두만강에 서가지고, 북한 그 인공기 휘날리는 걸 보면서, 두만강 노래를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북의 후예니까. 그래서, 남들이 웃으면서 먹어도, 우리는 함흥냉면을 의미있게 먹어야 되는 함흥, 함경남도 함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탈북자 만나도, 어디 사람인가 묻죠. 왜 우리 아버지 고향 근처일까 싶어서 묻는 거죠. 제가 함흥에 대해서 뭐 가본 적 있냐? 아니요, 전혀. 책 본 적 있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 아래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뭐가 있나요? 한국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다 자긍심이 있잖아요. 유대인은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나는 선민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선민. 그리고 나는 못 죽어도, 뭐, 곧 죽어도 난 선민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그들이 갖고 있던 아주 자긍심이면서 자부심인 거예요. 율법, 뭡니까? 모세오경.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토라. 토라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토라가 있는 민족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교회 구성원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자긍심,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뭐에 견줄 수 있을까, 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우리 대현이가 어디 가다가 휴가 나왔을 때 누가 몇 끼야? 그러더래요. 와, 할아버지가. 그래서 몇 끼도 하니까 이리 와. 얼마를 주더래요. 왜? 말병이야. 이거죠,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달해준 생각보다 우리 집에 가보가 있어요. 300년 동안 이게 가보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집에 얼마나 이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목숨 걸었던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했던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는 거야.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토라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독특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족보도 없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그 입으로 그 더러운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헛겁질이 막 나는 거야. 그냥 트림이 나고 저 입을 막 지져버려 이러는 거죠 이제. 왜냐면 니들이 무슨 할례를 했었는데 율법이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보다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보다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의 심각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전후서 후서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읽고 싶은 쪽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이 원래 그 당시에 서신서니까 어떤 의도였냐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배경이 뭔지를 계속 아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감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을, 물론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 믿음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지만 조금 성경을 그때로 넘어가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인데요. 4장 우리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걸 4장 다 볼 건데요. 항상 양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다 볼 수도 있고 뭐 반장 볼 수도 있고요.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앞에 3장에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의는 없어요. 그렇죠? 의는 없나니라고 말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를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2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있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버려졌어요. 아예 방치된 거예요. 그 이 말을 왜 하냐? 너희 둘이 똑같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 둘이 지금 이방인들 너희는 원래 버려졌던 사람들이고 유대인 너희는 율법에 따가 말을 하지만 이거로 의로울 수 없는 건 너희 알고 있지? 역사통에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자기들은 평생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어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리스도 같은 그 모세의 그 입지, 모세의 그 인물,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외적으로 볼 땐. 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구원한 거거든요. 구원자.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하고 거의 이게 견줄만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그리스도. 모세는 누굴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적은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하다가 사장에 와서 갑자기 뭘 말하냐면 아브람 얘기를 툭 꺼내요. 왜 아브람 얘기를 꺼내냔 말이야. 지금 바울사도는 왜 아브람 얘기를 꺼내지? 이 생각이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왜 갑자기 아브람 얘기를 꺼내? 그리고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의 아브람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지금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먼저 했나요? 시점이 율법을 먼저 받았나요? 시내산에서? 이런 것도 의미가 크죠? 어떻게, 타이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출애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새벽이라도 말해보세요. 힘들어도. 예? 네? 출애굽이 먼저죠. 왜? 출애굽 한 다음에 1년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잖아요. 의미가 커요. 왜냐면, 구원 받은 다음에 규칙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것 같았으면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너 이거 지키면 출애굽 시켜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저도 약간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늘 통화하고, 제 핸드폰에 지금, 전화번호가 3,900개예요. 그럼 핸드폰 몇 개 있나요? 전화, 카톡에 거의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뭡니까? 다 통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외향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앉아있기가. 집에 계속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뭔가가 다른데 갔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교, 교회, 집, 어릴 때도 학교, 교회, 집이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 교회, 집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빠졌습니다만은, 또, 그때 또 대학 사역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혼을 하고서 규칙이 있잖아요. 가능한이 아니라 꼭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가난한 식구들과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아빠가 되어가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걸 도와야 되고 늘 가족일 수 없잖아요. 언젠가 애들이 가족에서 다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그 시간까지는 충실하고 이 아이들에게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 되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져야 될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고 당연한 거죠. 힘들었냐?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고 굉장히 뭐 아들이 좀 많이 컸습니다만은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되게 재밌게 지내고 애들하고 같이 동네 나무에도 올라가 보고 현사만은 막 팔각정 위에 올라가 앉아 있고 애들 놀다 보니까 팔각정 놀이터 팔각정에 올라가세요. 현사모가 못 내려와 가지고 뭐 가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규칙이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서 규칙이 생기고 아이 임신을 하게 되지면 담배 피던 사람들도 담배를 나가서 피고 모든 것 아이의 성장에 맞게 다 바꾸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다 물건 다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납장을 타고 올라와 수납장 망가지기 한두 개입니까? 장롱을 뭐 이렇게 그네처럼 타가 장롱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화기는 수없이 갈았고요. 또 뭡니까 이거 TV 리모컨은 수없이 사라졌어요. 리모컨이 항상 놀이터 나가 있어요. 다 뽀개져갖고. 제 넥타이 선물 받은 거, 그 애들이 대현이가 항상 기차 노래 한다고 묶어가지고, 밖에 나가고 그 비싼 거를, 그 선물 받은 거, 그 교 하나 한번 멜까 말까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가지고 다 애들 허리띠 묶고, 나뭇대기 칼 차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되게 재밌게, 어떤 부부의 도의를 다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거.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한테 일법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규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밥 아무 때나 먹고 밥 나가 자면 어때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일정한 규칙이 그 사랑 범주 안에 되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한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거는 구약을 보면은 탁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걸 말할 뭐 틈은 없고요. 어쨌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그렇죠? 꼭 그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모세를 믿음의 조상 삼았으면요. 율법을 받았던 인물이니까 이해가 가.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의로워져?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걸 믿었고 그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추론해 보게 되면은 성경에 다 이렇게 사실 일치하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행위로서 의로워지지도 않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무엇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구약을 지칭할 때 기록되었을 때 혹은 율법이 이르기를 혹은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보세요. 이미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을 보면서 현재를 물은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구역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었어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왜 그때 끝난 사실이면은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완료된 거면 지금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내용에 지금까지 의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교를 통해서 야 성경에 뭘 말하고 있어? 이 얘기는 너희가 읽고 있던 그 구약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구약 야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지? 너 선민이었지? 아브라함 알지? 이러고서 끝내는 거예요, 지금요. 너 아브라함 후회하냐? 그래, 얘기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주장하는 그 율법, 너희가 말하는 그 할례, 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는 것이 계속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나 없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인가요? 창세기 13장. 13장 15절 16절 창세기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셀이라. 또 올라가면요 5절 창세기 맞죠? 창세기 15장이네요. 15장 잘못 읽었습니다.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데려나가서 야 별을 좀 세어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어서 그를 의로 여긴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율법 받기 400 몇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세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네 자손들이 이 별과 같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아브라함, 아이가 없는데 우리 아이를 낳읍시다. 누가 그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가 말하는 그 얘기를 어느 남편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고서 하갈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얻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어요. 로마서의 의는 어떤 거라고요? 관계적인 의다. 로마서의 의는 언약적인 의다. 이 약속이 맞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내고 약속을 계속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그것이 의예요. 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의예요. 또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를 이탈하면 안 돼요. 부부가 계속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함께 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함께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의 순종에 내린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그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깬 거예요. 이거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몇 년 동안에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롭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수상한 표현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요. 히브리서를 봐도 믿음장을 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을 깨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뭐에 기인한 거냐 말이야.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막 간구도 우리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전적인 부패 무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제가 그 전 긍휼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원래 그런 말 안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긍휼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얘기인지 이렇게 인생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도 함께 때 열두 명을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부레를 보고 드라노 대회를 보고 국가 전도운동을 본다고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은혜예요. 그것도요. 이게요. 예수님의 행한 표적 보고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있는 80개국의 80명의 제자가 합당한 데가 연결됐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한 걸 보고도 안 믿겠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믿겨지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그런 뭐 전 세계 사람에 의해서 전 합당한 자가 다 생겨도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못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그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로서 우리가 의를 의롭다 할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그 순종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 계속 율법이 아니지만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율법을 순종해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딱 주시고,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봐. 지금 이거거든, 지금요. 아브라함이 힘써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게 하셨고, 그 일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다시 로마서 넘어와세요.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왜? 당연히 일하면 보수를 줘야죠.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먼저 칭해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너 의로워. 그러니까 율법 지켜. 이거예요. 율법 지켜. 그러면 의로워질 거야. 이 순서가 아니에요. 출애굽 먼저라니까 출애굽 먼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게 율법이라니까요. 창출 내민신이 그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로마서의 본문들은 이 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겠다는 그 조상을 그 씨를 주겠다는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아비가 되냔 말이야. 어떻게 믿음의 퍼스트가 되냔 말이야. 왜 아담을 믿음의 조상을 안 삼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음을 말을 하면서 너희 가지고 너희도 행위로 의로울 수 없어. 너희나 유대인 너희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로 의를 여겨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갑자기 다윗까지 등장을 해요. 지금 한 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지금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믿음은 구약의 근간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신약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주님이 오시면 신약성경 그때부터 완성되는 거야. 완성. 그 신약 또한 그때는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구구약이고 구약은 신약은 구약이 되는 거죠. 왜? 신약의 내용도 새로운 약속의 결말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오실 거예요.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죠. 다윗 내용 7절 말씀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6절 말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기심을 받는 사람 7절 말씀 보니까 가려짐을 받는 사람 8절 말씀 보니까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계속 뭐냐면 그냥 의롭다고 여긴 것이고 그냥 못 본 척 하신 것이고 그냥 가려주신 거예요. 실제 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여겨진 바 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계속 성장하고 뭐가 계속 숙성이 되어지고 뭐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분께서 화목,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왜 길을 내셨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고 의롭다, 의로운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냐? 의인 되신 그분의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래서 교리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모든 신학의 조직신학과 모든 신학의 근거가 로마서의 기초를 많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설명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님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바울이 최대한 갖고 있는 합리성과 논리와 그 은혜와 계시된 바를 가지고 정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뭐를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을 요구하기를 원했음을 알고 있죠. 할례는 잘 알고 있으시지만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 사망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할례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 왜냐하면 그 상징적인 그 죽음이 대가 끊김이 사실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의미를 그냥 할례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의미가 퇴색이 되고 의미가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할례자야? 너 무할례자지? 야 무할례 같은 놈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 그 할례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맞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본인의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굉장히 그들 차별, 난 너희가 달라 이런 걸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의로움을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진행해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할례한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왜 그런데 할례 받은 거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너희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하느냐? 틀린 거 아니냐라고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근본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당세복이 혹 주님 오시지 않아서 4, 50년이 흘렀어요. 야, 너 초창기 때 쿠바 가봤냐? 안 가봤지? 그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상징물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본인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가건물이지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사라지고 십자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개인들도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쳐야 된대요.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 십자가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몇 개 있냐고. 그게 네 개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하나 종 몇 개 있고 강대상 하나 거 있는 거. 그래요. 종탑이 하나 있고 네 개밖에 없어요. 진짜 십자가가 복음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거라면 온통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도 다 십자가 넣어서 채에다가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모자라고 써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과정. 나중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밝혀지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끝난 것이고 십자가 꼭 있어야 교회냐? 좋죠. 근데 그것이 그 단어를 꼭 써야지만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 율법이 있었다고 자랑스러웠던 그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스러웠던 그들은 이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선들 선포되는 것처럼 기독교 범주 안에 있다고 교회 범주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 있는 걸 살펴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늘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준수해내고 싸워내고 순종해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모습 우리 있게 부탁을 드리고 더 의로움으로 깊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의 의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인쳐주시고 여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가 가려진 것도 감사한데 또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드리며 순종해내며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12개의 국내 12개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선도에 있는 그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더 깊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과 교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힘을 내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의의가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견인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지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지혜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